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께서는 자신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누리시게 될 영광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토대로 두 제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부지런히 이것을 설명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늘 여러분의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깊이 더 깊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해체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야 그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도 심히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이 생명의 진리와 깊이 관련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깊어지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치우친 유대주의나 교권주의로 치우친 로마 카톨릭이나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구원할 만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그들을 사도라 부를 만한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아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살았을 때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이 다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확신시키시는 이런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디 깨우치도록 바른 진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고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지금 이야기한 이곳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든지 복을 얻기 위해 다니든지 모든 화를 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든지 이런 모든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바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충 깨닫는 게 아니라 학자, 연구하고 깨닫고 증명하고 논증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학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 29절에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었던 마을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는 더 지나서 가실 모양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러자 그들이 그를 강요하였다.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저녁 앞에 있고 날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목적한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길을 더 가고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강권해서 오늘은 여기서 저희와 함께 유하시지요 하고 함께 유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해가 저물었고 더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거듭 주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아직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강권해서 자기들과 한사코 오늘 이 밤에는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주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지 않느냐.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동안, 그가 우리에게 성경들을 설명하고 계셨던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함께 길을 가면서 이 낯선 분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감화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해박한 구약의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이 범상치 않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분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녁에 함께 유숙하시면서 같이 저녁을 드시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더 가시고자 했는데 두 제자는 주님을 만류하면서 함께 유할 것을 강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진리를 잘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어서 누구든 우리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와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이 여보시오.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저녁을, 점심을 더 먹으면서 나에게 좀 그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좀 나에게 자세히 좀 들려주시오. 누군가 우리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반응을 보일 만큼 진리를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유, 좀 제발 좀 빨리 저 아우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 말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서 내게 좀 그 얘기를 더해 주실 수 없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좀 더 이야기해 주시오.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이만큼 믿었어도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사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서 결코 이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하는 사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 듣기 싫어한다. 신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변증하고 전하는 일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입국 다물고 막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교회를 욕하는데도 멀뚱히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못 들은 채 외면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무슨 세상에 뭐 연예인 얘기를 하든지 정치 얘기를 하든지 스포츠 얘기를 하면 입에 침이 튀기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예수 헛믿은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그것을 감화력 있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그렇게 장황하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딱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는 말에 솔깃하게 빨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스승은 그렇게 탁월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과 교리를 배웠는데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말을 못한다. 제대로 이것을 설명하지를 못한다면 그럼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제발 나하고 같이 내가 밥을 살 테니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30절에서 31절 그런데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 그가 빵을 집어 올리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가 쪼개셔서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가 그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갑자기 빵을 집어서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그것을 쪼개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곳에서와 또 열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두 제자 중에는 포함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빵을 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전에 오병이어의 현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들의 영안이 열렸고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저녁을 함께하던 중에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밝아지다라는 동사 디에노이크데산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닫혀져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정한 때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히 내 인생에서 어느 날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내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한 10년 동안 교회 나오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더라. 이만큼 노력하니까 뭐가 되던데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자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저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믿음을 얻기 위한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애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을 얻게 되기 위한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때에 보여주고 들려주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하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셔 했으니까 당연히 만나주셔야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만나죠? 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택자가 아니든지 뭐 간단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문제냐는 거죠. 그 시와 때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끊임없이 그때가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반드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잠잠히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기도했고 뭐 했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때리치우죠 뭐 그냥.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고 절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다고 안 만나 주시니까 그만두겠다고요? 그럼 그만두세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은 홀연히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왜 사라지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노상에서 주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자 이제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고 그들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께 일어난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도록 역사하신 이후에 주님은 또 다른 것으로 자 그러니 그들이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이 과정을 보잔 말입니다. 32절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지 않느냐. 언제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동안에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계셨던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았더냐. 에? 자, 길을 가던 중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카이오메네,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는 때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듣고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다른 걸 하는 동안에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어떤 체험을 자꾸 얘기하면 그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이 성경을 설교하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타올랐다는 의미는 이제껏 느낀 적이 없었던 어떤 심각한 마음의 엄청난 변화가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음의 큰 충격과 감화, 전율, 어떤 감동과 형언하기 힘든 영적인 희열을 이 마음속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보셨고 지금도 뜻대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전율을 느끼고 계시느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가 선포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성도님은 지금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어떤 성도님은 졸고 앉아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을 얻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계속 딴 생각하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 지루한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 거죠. 눈을, 영혼을,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요. 그러니 이게 영혼이 열리지 않고는 대책이 없어요. 영혼이 열리지 않고는 예배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시간이 고문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오는 걸 성도들이 다 좋아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설교 듣는 시간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실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절대 다수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시고 어쩌다가 오늘 그 뭐 이렇게 교리 공부 휴강합니다. 그러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시고. 예. 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진리 안에서 깨닫고 싶고 정말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만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과연 그러하냐 이거죠. 그만큼 절박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그 말씀에 완전히 내 안에서 폭탄이 터져버린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에 엄청난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고야만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깊이 그 말씀에 내가 찔리고 관통당해서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아로새겨지고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 듀나미스,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 다이나마이트, 폭발해버리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야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뭐가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고야 많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여기까지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폭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KO되어버리는 백기투항하게 되는 주님 이제는 저는 당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러니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만 교회 안에서 늘어날 뿐인 겁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종교적 취미 생활 같은 이런 신앙의 형태들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에서 성도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죄를 통회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인생의 마침내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참 자유와 영혼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시간을 번번이 계속 거르게 된다면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의 끝은 무엇이 될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성령께 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33절에서 35절에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열한 사람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일으켜주셨고 그가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어떻게 그의 떡의 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지셨는지를 말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 그 길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열한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함께 흥분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코이노니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를 길에서 만난 이야기, 빵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마침내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로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모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성경이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활짝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는 모이면, 입을 열면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와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만지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내게 있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하셔서 어떤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지를 성도가 모일 때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과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주간 받은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가 있나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다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없을 수 있냐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의 교제의 화두가 세상의 이야기들, 신전 잡기들 이런 것들로 대체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드리워졌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그 중심이 기승전 예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 주제가 가장 빛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성도의 모임이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언제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성도의 모임에서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참 기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가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럴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각자 찾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